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려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녀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뜻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사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 정보를 굳이 아브라함에게 흘리셔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탄원을 하게 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지만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는 정죄와 판단의 태도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재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소돔성의 모습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모습과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불의와 폭력과 음란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항상 세상은 불의와 폭력과 음란이 판을 치는 나라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절처럼 산에다가 두지 않고 세상에다가 교회를 두신 의도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보편적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보편을 지향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의인 10명에 비유되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절대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요. 또 개별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교인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9장의 내용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앉아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도시에 성문은 어떤 장소죠? 공적 재판이 시행되는 장소거든요. 따라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아마도 롯이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재판관이나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역할과 이런 기능을 수행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롯이 천사 두 사람,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 두 사람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는데, 이 행위를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하죠.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친절해야 돼요. 누구한테 친절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저는 그 택배 운반하러 온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에게. 그래서 제 방에 들어오면 제가 꼭그뭐 없을 때는 할수 없지만 대개는 그 주스 한 병을 제가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죠? 예, 아, 어느 교회 갔더니 막물한 모금도 안 주더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할수 있고, 여기 뭐안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안장로님은 오실 때그 택시비가 뭐 6,100원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꼭 이렇게 7,000원을 항상 예, 드리면서 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거할 처소도 없으니까 이두 사람이 천사로 나타난 두 사람이 그냥 길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억지로 롯이 간청을 해서 롯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롯이 처음부터 천사로 알아봤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주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때 아마도 어떤 신적 위엄과 권능을 뭐 드러내는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의 강권으로 롯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이 순간에 바깥에서 소동이 일어났지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남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집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뭘 하겠다는 거죠? 호모섹스죠, 그죠? 여러분들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를 아시죠? 그게 남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소돔성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동성애의 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지정의의 타락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의 지성의 타락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서의 타락을 말할 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영리로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표현들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동성애죠. 인간의 정서의 타락의 극치는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의 극치는 동성애입니다. 바로 소돔이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친 상간이나 또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과 함께 이 동성연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 소돔성에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8장 21절에서 이 억울한 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돔성의 폭력이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9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들이 동성애에 목말라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치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동성애 범죄가 각 층에 퍼져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은 게 아니고요. 더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가까이 하는 편인데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떠한 자매가 자기과 선배, 보통 남자를 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형이 그 같은 과 자매를 좋아하는데 이 형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 자매가 아, 뭐 남자가 한번 대시 한번 해보지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고민하면서 못한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좋아하는 그 자매가 다른 자매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캠퍼스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좀 타락한 시대인지요. 자, 근데 이처럼 소돔성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롯의 집에 들어간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소리를 치자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기로서니 이런 상황에서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탁하신 개별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자기 마음대로 내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뭐 이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뭐 한편 그래도 위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롯이 소돔성에 살기는 했지만 믿는 자의 모습을 완전히 잃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타락한 욕정에 자신을 내어맡기는 이 소돔성의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롯의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롯의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좀 점잖게 번역한 것이고 본래 이 문자적 뜻은 고문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 살아가는 일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마치 고문당하는 듯한 그런 고통과 어림을 겪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타락한 소돔성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손님들 대신에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하자 소돔성 사람들이 나그네인 주제 이 성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우리 재판관 노릇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타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이 막 들이밀자 천사들이 롯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죠. 어느 시대나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좋은 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뭐, 왜저 시골 초등학교에 그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들을 비롯해서 보통 인간들이 모이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청소년들이 융관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을 집으로 끌어들인 천사들이 자신이 이 도시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들의 부르짖음이 요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이 성을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롯이 그 딸과 그 다음에 그 종원한 사위들에게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터이니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롯이 사위들을 설득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롯의 영적 영향력이 미미했다. 장인의 말을 사위가 듣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시대 사람들이 롯의 진정성 어린 이 충고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존재였는지를 또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들으면서 참 웃기는 말을 한다. 이 성이 이렇게 견고한데 뭐 성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그 도시가 그냥 다 파묻혀 버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습니다. 온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왜 주관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나 쓸데없는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이 되는데 계속 지체하는 롯을 독려해서 그 성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체했다는 말은 뭘 우리한테 보여주는가 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늘 끊고 살아야 된다. 늘 뒤를 돌아보고, 늘 우리의 무슨 옷, 음식, 취미, 여행, 여기에 마음을 들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떠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돔 기둥이 되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어떤 교훈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2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부터 33절까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에 비슷한 점이 뭔가?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하는 것입니다. 뭐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죠? 그 사실만 보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일상의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무병장수하고 사업하고 하는 데만 시간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도 뒤를 돌아봤다가 소동기둥이 되었고 1세례에 의하면 사해는 바로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사해 소금으로 돼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신문 읽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돔이 멸망당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니까 옹기점 같은 연기가 솟아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체면을 봐서 롯을 구해줬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의인이 죄인과 함께 망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로 의인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이 간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롯이 구원하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그 위험과 시험에서 구원하시는 예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롯과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롯이 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알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두 딸과 함께 빠져나오게 되고 동굴에 구하게 되는데 이 두 딸은 그 어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그래도 경건한 이 성품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성에 있을 때 행한 그런 근친상간, 수관, 동성애 여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종족을 계속해서 그 씨를 번성토록 하기 위해서 두 딸이 각각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항상 모압이 얼마나 끊임없이 괴롭혔습니까? 민수기 22장 이후로 보시면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제를 매수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했던 이런 사건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런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던 것이죠. 자, 결략적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을 쭉 살폈는데 마지막으로 롯에게 주는 그 교훈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가지고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땅을 택하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무엇을 택했습니까?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이런 롯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는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눈으로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어떤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준 다음에 그것을 아주 좋게 위장합니다. 그거 하면 아주 좋겠다. 그죠? 그 물건을 샀으면 좋겠다. 어디 여행 가면 좋겠다. 뭐 하여튼 뭘 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갖도록 만듭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결과는 자신이 살았던 삶의 근거지가 주거지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무지한 모습인지요. 이미 사실은 13장을 한번 보시면 1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2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놓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큰 죄인이었는데 무엇에 매료가 된 것입니까? 외적인 모습, 세상 문화에 매료가 된 거예요. 항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포장을 하니까요. 금과 은으로 멋있는 것으로 항상 포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매료당해서 소돔 땅에 갔는데 사위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 다음에 자신의 딸과 근친 상간의 관계를 맺어서 결국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을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6문을 보겠습니다. 제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첫 범죄 때 모든 사람이 타락했느냐? 그렇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담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17장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항상 그 후손이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통 생육법의 법칙에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죄를 지은 것이 된 것이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죠? 죄에 대해서는 산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 항상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만 유기체적인 연대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으셔서 한 사람이 타락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든지 하여튼 뭐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연대 책임을 지죠. 전염병 같은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지 않아서 일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지만 일부 천사는 가브리엘을 비롯한 일부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수용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상고하면서 인류의 기원과 그 출발과 또 그 발전의 과정과 또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의 삶의 양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은 소돔성과 같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세상이 겪게 될 종국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익히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 소돔성을 멸하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똑같은 양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정신이 다 팔려서 마땅히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종말론적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할 때 인류가 겪게 될 그 마지막 참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런 멸망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의 성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우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임을 생각하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